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지구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이 태양과 일직선상에 위치해서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달에 의해서 태양 전체가 가려지는 것을 계기일식,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것을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밤을 세워서 즐겨 읽던 모험 소설들 가운데에 일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식인종들은 주인공 일행을 밧줄에 묶어두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북을 치고 괴성을 지르면서 춤을 춥니다. 그 의식이 끝나는 대로 주인공 일행은 곧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인공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일식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식인종 추장에게 자신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없애겠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식인종 추장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주인공은 그럴듯하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늘에 떠 있던 태양이 사라지더니 마침내 온 사방이 캄캄해집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희한한 현상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던 식인종들은 혼비백산했고 그로 인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주인공 일행은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읽었던 그 장면이 얼마나 제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지 그 이후에 일식을 한 번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기일식이든 혹은 부분일식이든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일식이 시작되기만 하면 소설 속의 식인종들처럼 달에 가려지는 해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눈으로 일식을 직접 목격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거하던 1999년 8월 11일 20세기 최후 최대의 일식이 유럽 대륙에서 있었습니다. 당일 아침 11시 7분에 일식이 시작되어서 낮 12시 29분에는 태양의 91.8%가 가리워져 일식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예고가 매스컴을 통해서 수차례나 보도되었습니다. 마침 그날 오전 중에 저는 여름 방학을 맞아서 서울에서 제네바로 저를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식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 오전 11시 7분이 가까워지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들은 저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도로변에 멈추었습니다. 그 자동차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고속도로변에 일렬로 쭉 늘어서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일식을 관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역시 자동차를 멈추고 내려서 평생 처음으로 일식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무리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이라 하지만 맨눈이나 선글라스만으로는 그 태양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태양 관찰 안경을 쓰지 않고 일식이 일어나는 태양을 보겠다고 서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 6명밖에 없었습니다. 달에 가려지는 일식이 시작되면 소설 속의 식인종들처럼 맨눈으로 일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치 하늘이 온통 먹구름이 낀 것처럼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달에 약 91% 정도 가려져서 남아있는 태양이라고는 사람 눈 쌍꺼풀 정도로 얇아졌습니다. 그런데도 태양은 역시 태양, 남아있는 그 작은 태양조차도 맨눈이나 선글라스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자동차 안에 있는 콜라병이 생각났습니다. 혹 검은 액체가 들어있는 콜라병을 안경 대용으로 사용하면 일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콜라병을 여러 개 가지고 나와서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나누어주고 눈앞에서 콜라병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식구의 모습이 얼마나 딱하게 보였는지 옆에 있는 스위스 사람이 자기가 쓰고 있던 태양 관찰 안경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부인과 함께 안경 하나로 번갈아 가면서 일식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식구 역시 하나뿐인 그 태양 관찰 안경을 차례로 돌려가면서 일식의 신비로움과 장엄함과 황홀함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호의가 없었던들 20세기 최후 최대의 일식쇼가 벌어지고 있는 그 일식의 현장에서 우리 식구들은 결코 태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어도 태양 관찰 안경이 없이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태양 관찰 안경을 착용해야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태양의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안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달리 뵐 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이방인과의 사귐을 절대 금기시하는 유태인의 전통과 관습을 스스로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 먹는 것을 감수하기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고넬료를 찾아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말입니다. 이에 자기 집안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와 친척까지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는 자신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는지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본문 33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 문장을 곱씹어 볼수록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제1덕목은 주어진 명령에 목숨을 걸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절대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으로 이해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진리 위에 영원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말씀에 대하여 견지해야 할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넬료의 뒤이어진 고백입니다. 3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 앞에는 고넬료 자신과 똑같은 인간인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고넬료는 이방인인 로마 시민일 뿐 하나님 앞에서 그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인간이라는 의미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지금 자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는 무관하게 하늘 높이 계시거나 멀리 산 너머 혹은 바다 건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지금부터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게 받아들인 고넬료의 통찰력이야말로 위대한 영적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도록 해주는 안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이 인간이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신 스스로 인간에게 밝혀 보여 가르쳐 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의 관점에서 종교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구별되게 됩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의 본성 혹은 자연적인 능력으로 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일명 이성 종교라고도 합니다. 신을 아는 데에 신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고 인간의 이성만으로 신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진리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밝혀주심으로 인간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친히 보여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분류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의 광활함, 폭풍의 위력, 계절의 변화 등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외적 능력밖에 알 수 없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능력 이외에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특별히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계시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적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팬들이 이승엽 선수의 활약에 아무리 열광한다 해도 TV를 통해서 이승엽 선수의 경기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이승엽 선수의 외적 능력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스윙이 얼마나 산뜻하고 파워가 있는지, 경기에서 안타를 몇 개 치고 홈런은 몇 개나 치고 수비는 얼마나 잘 하는지 등과 같은 외적 능력 이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어떤 인간 됨됨의 사람인지, 그의 인격이 어떤지, 그의 속내와 그의 생각은 경기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이승엽 선수를 취재한 기사를 읽든지 이승엽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읽든지 혹 있다면 이승엽 선수가 직접 쓴 글을 특별히 읽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내적 계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일식이라 할지라도 맨 눈이나 선글라스만으로는 그 태양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태양 관찰 안경을 착용할 때에만 태양의 빛을 차단하고 태양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특별 안경입니다. 그 안경 없이는 인간의 죄와 욕망의 빛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안경을 착용할 때에만 인간의 죄와 욕망의 빛을 차단하고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바르게 알 수 있고 뵐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빌립 제자가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결국 빌립은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2000년 전 이 땅을 거쳐가셨을 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마저 뵐 수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뵐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더러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별로 전락시킨 사악한 무리를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역사하시는지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뵐 수 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리되고 또 진리 위에 영원히 세워질 수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서 지혜와 훈계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미련한 짓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욕망에 눈먼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즉 그것이야말로 맨 눈이나 선글라스 심지어는 콜라병으로 태양을 보려는 것처럼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식이 일어나도 태양 관찰 안경만으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안경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진리 위에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최고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정녕 믿으신다면 저는 이 시간에 새신자반을 통해서 제기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완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대체 지금 무엇을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함으로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므로 상대의 인간 됨됨이가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그 속내가 어떤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로부터 단 한마디의 말도 듣지 않고 그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 한다면 그것은 순간적인 자기 감정에 자기 스스로 속는 미련한 짓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려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을 섬기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는 자기 숭배자가 된다는 것보다 더 미련한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위에 더하여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하지는 않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 개인에게 예속된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배려하지는 않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만으로 만족하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설교자, 목사 개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교하는 목사 개인에게 예속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목사 역시 저 자신을 포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추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예속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게 그 인생이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인 저는 단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특별 안경인 말씀의 안경을 쓰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국 개신교의 시발점이자 최고의 성지인 이곳 양화진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진정 여러분의 영적 긍지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인 말씀의 안경을 착용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십시다. 그 말씀의 안경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말씀의 안경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이웃을 보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그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를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십시다. 그때부터 이 세상이 아무리 크나큰 위기로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안경을 착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태양이 떠 있어도 태양 관찰 안경이 없이는 태양의 실체를 볼 수 없듯이 말씀의 안경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안경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말씀의 안경을 착용하지는 않아 그동안 내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섬기는 자기 우상 숭배자로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매일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의 안경으로 이미 내 삶의 현장에 임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의 안경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더 세밀히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은밀한 말씀까지도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의 안경으로 언제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내 이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의 불의를 보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이 세상에서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의 안경으로 극복해야 할 현실을 보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를 내다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의 안경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을 날마다 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공의가 꽃피게 하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인간이 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이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